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안녕하십니까? 또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데 안녕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퀴즈를 삼지선다형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고요.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너무 행복하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마지못해 한다. 예, 마음속으로만. 예,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우리가 여러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고,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그런 걸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절대 다수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느리고 더디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여러분들 운동이나 악기 한번 배워보셨죠?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나도 한번 배워봐야지.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막상 가보면 그 현장에 적응하는 일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인내와 그런 것들 해야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뭘 해보면 다 이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의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뭔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신앙의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과 관계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나의 열심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맞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목적과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시간의 양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라톤 같은 이 신앙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나도 잘 모르게 느슨해지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신앙의 어느 한 부분에서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있죠.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영역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성도가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본문에도 부르심, 그 콜링, 소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성도가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장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짧지 않은 시간 하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의 이 세팅 자체가 이 목회 환경이라는 이 교회 안에 딱 이렇게 저는 갖추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 일은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집중력과 나의 그 어떤 노력들은 이제 흐트러지고 대신 난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대신 이제 메우려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저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놓고 봐도 인격과 신앙이 한참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죠. 목사라는 직분에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면 인격과 그런 성품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인 영역으로 날 인도해 가실 때 나도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관계되어요. 그것이 이제 조화롭게 균형을 갖고 그것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 이렇게 한번 쓱 보면 어떤 이제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곧 그 사람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인 그 문장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 의미로 충분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번만 더 달리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려면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할, 그런 영역,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가 있구나 생각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위에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분이 계실 때 부름받는 이 소명이 가능한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에 이렇게 묻어날 때 종국의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나는 넋을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거나 그런 이제 균형을 잃은 모습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지 대충 이제 이 본문 가운데 감이 잡히시죠? 하나씩 짧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오늘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 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낙관주의나 막연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고 계시고 그분이 한 사람을 불러서 사랑하게 하실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 29절 이하에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어떤 누군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 바울이니까 이런 좋은 이야기 좋은 걸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본문이니까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그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뭉뚱거리 우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안다 할 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를 붙들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를 붙들고 그렇게 살던 그리고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은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겠죠. 나는 정통 참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정민족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작은 지파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큰 일을 감당했던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 부모님이 히브리인. 섞인 게 아니야. 나는 정통 유대인. 그리고 그 바울이 자기의 쌓아온 스펙과 커리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배운 예루살렘 유학파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한 자부심과 정말 그럴만한 열정과 그런 삶의 업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고 이렇게 생각이 바꾸어지게 된 것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그 모든 생각을 무너뜨릴 만한 바울에게 사건이 있었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편에서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행하고 해도 다다를 수 없는 그 의, 그 대신은 그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의미로 해석하면 바울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콜링을 받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죠.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이때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출발점이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르심, 일반적인 그냥 복음으로의 초대, 그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선한 뜻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이 부르심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론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모든 종교는 위로 이렇게 알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 하는 것이 이 구원론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익숙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계신데 사실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출발도 완성도 하나님 그분이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 구원의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차피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뭘 한 게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한편으로 치우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내 노력이 뭔 상관이 있어. 구원할 사람 구원하시고 안 할 사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를 딱 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애초에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죄를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계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왜 걸려 넘어지게 그런 전제를 다루셔서 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예정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 하는 이 부분을 뭐 어떤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각본을 이렇게 짜놓으시고 우리 인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연극을 하는 그 각본대로 그냥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삶의 그 인생들을 짜여진 각본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의 대왕,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게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대서사시를 이제 써내려 가시면서 이제 그 애굽의 압제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그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대언하게 하시죠. 2절에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내 노동력들을 보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바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애초부터 그렇게 완악할 거라고 조종하신다는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 가지고 있는 권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받들고 있는 그 노동력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 누군데? 내가 왜 보내야 돼? 여러분, 선악과 문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부가 결정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조정하셨다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미리 먹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선악과를 굳이 두시고 먹을 줄 알면서도 먹지 말라고 하셔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전제는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예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딱 정해놓으신 틀과 각본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은 그저 연극을 하고 그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즉흥적인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통치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다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영역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한 가지 왜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냐 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구원할 사람 정해져 있고 안 할 사람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들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나 하는 이 질문 속상한 마음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그런 영역에 대한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궁금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구는 구원받고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래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누구는 받고 못 받고 이거를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원래는 아무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달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만큼 하고 여러분 교회 소식 6번에 보시면 신앙훈련학교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요일 저녁에 기독교 교리가 개설돼 있어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정과 예지와 소명과 성화와 영화 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렴풋 이해되고 이렇게 하는데 명쾌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훈련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부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과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를 이렇게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누군가를 부르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퀄 그 사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대. 이게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그렇게 이제 막 선언하고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물과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죠. 물론 뭐 이렇게 위로 물끼리 솟구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순리는 아니 역리죠.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아는 사랑도 순리는 내리사랑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자녀에게 백을 주고 천을 주고 만을 줘도 이 사랑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리사랑을 받고 받은 대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부분받고 많이 받아야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알까? 그게 사랑이죠. 설날 지나면서 이제 저도 고향에 다녀왔는데 세배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이제 큰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큰 애하고 이제 작은 애하고 7살 되는 작은 애하고 이제 세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께도 하고 이제 형제 자매들 간에 하고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고모에게 세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뱃돈을 받고 받자마자 엄마에게 전달을 했죠. 그 서울 집에 올라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둘째 입장에서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고모에게 두 장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받았는데 엄마가 계산하는데 한 장을 계산하는 거예요. 5만 원. 고모한테 5만 원 받았지?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째랑 엄마랑. 그래서 제가 속에 막 이렇게 아, 정말 모르는구나. 막 마음 같아서는 먹고 입고 하는 거 다 계산해서 청구하고 싶은데 7살한테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모르는 게 내 앞에 있는 내가 받은 거 그거밖에 모르는 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본성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렇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자기 열심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나. 그렇죠? 다마스커스에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낸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한 깨달음이 있는 이 바울 그리고 그 전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근데 이 받은 사랑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3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32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선한 일을 해보셨나요? 남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많이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겠지만 뭔가를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마지막까지 다 주더라도 끝까지 절대 줄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자녀일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부모 마음 잘 모르고 하지만 자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어준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신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그냥 아들 하나님 내주는 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아파 봤습니까?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다 아시죠?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렇죠? 전전긍긍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인데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그 가쁜 헐떡이면서 그 마지막 가쁜 숨을 이렇게 몰아내시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할 때 그 마지막 그 호흡을 잃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만! 그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도저히 못 보겠어. 아들이 아픈 거 못 보겠어요. 그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그냥 끝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 한 방울 마지막 그 헐떡이는 그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이 절절한 사랑, 애 끓는 사랑, 이 먹먹해지는 이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부딪혀 본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그때에서야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제도화된 종교생활 왔다 갔다 좋은 말씀 듣고 나의 가치관은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든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폈는데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이런 이제 이렇게 도매급으로 부르시지 않잖아요.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죠.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너무너무 황당하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고멜이 데리고 오면 집을 나가고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이제 토론을 했겠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이런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하라는 것도 전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떻게 사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내 마음이란다. 내 품에 데려다 놓으면 세상이 좋다 그러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는 그 백성들 너무너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도 너희는 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지. 하지만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호세아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는 그것을 자신이 이제 특별한 어떤 그 계기 가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를 막 써가는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사랑을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이렇게 자신의 그 특별한 경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버린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나눌 순 없고 또 특별히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나대배 설교할 때 제 풀스토리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하진 않지만 저도 자녀의 아픔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 자녀를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가운데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인격적으로. 그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들,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확인하면서 많이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일을 수납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를 키워본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셨다 할 때 그 사랑에 부딪히면 그 누구도 변절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내려오신 사랑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마지막 주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거 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고난일 수 있고 뭐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삶인데 결국 잘 될 거야. 이런 이제 희망의 메시지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 이것은 몇몇 사건들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내 편에서 일어나는 그냥 내가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일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심지어 나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이 주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분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다 조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 그런 이제 결정권들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냥 믿음도 이렇게 목을 조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느슨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일정 부분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잘못된,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일들을 또 생각하고 계획할 때도 있죠. 다시 들감기 하면 다시는 그런 결정을 안 하고 싶은 순간도 하나님이 일단 허용해 놓으신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길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내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을 놓지 않고 나와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선택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선한 계획들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부르죠. 섭리. 오늘 성경보다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을 해석해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게 섭리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막 뭔가 역사의 흐름을 다 우리가 놓치고 있고 어떤 이제 일정한 부분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손 안에서 다루어서 결국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묻어 있는 사람 요셉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 너무 좋아하시죠?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색동 옷 입고 자란 그 요셉. 그 요셉이 다 크기도 전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게 돼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부모님과의 단절,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나이에 이렇게 타국에 이렇게 팔려가는 그 인생의 참 고난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 아무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어떤 상황들 또 특별히 그 역사 속에 애굽의 기근을 준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애굽의 기근이 가뭄이 오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이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은 이제 그 식량을 얻으러 오는 장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제 장면 이렇게 딱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분 그때 요셉이었으면 여러분 어떤 대사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형들은 복수의 칼을 받아라. 피덩이 같은 나를 팔다니. 이런 대사가 일반적인 대사인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러 하셨다. 여러분 결론만 놓고 보면 그냥 요셉의 한 인생이 정말 안 풀렸는데 마지막에 총리가 돼서 잘 됐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모든 삶의 자리, 고난의 순간, 좋았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잘 풀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그게 정말 역사의 한 자락에서 나라의 큰 기근 가운데 그렇죠?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것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고난을 재해석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 이 가운데 다 이해되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분의 손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 나의 모든 삶의 일들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성경의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저 모순이 아니라 정말 그 역전의 은혜들, 역설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그분의 손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책임있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이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탄식 대신 그죠?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그 고난을 재해석해내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 안팎에 일어나는 그 모순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할 만큼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승리를 의심치 않고 오늘도 이 땅의 회복과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런 고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확실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 가시는 일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29절 보시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30절에 가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쭉 가셔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한 상태로 구원받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용법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확신할 때 쓰는 용법이 이 하셨느니라는 이 과거형, 성경의 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의 렌즈로 보면 너무너무 불완전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게 개런티 되는 게 있습니까? 정말 뭐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권세, 힘 뭐 이런 거 보이지만 그게 정말 내일을 담보하나요? 희망을 세상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라가보면 희망 고문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소원을 품고 하시는 여러분 심령에 심으시는 소망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거나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품는 이 소망,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 그분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여전히 미생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자주자주 낙심이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희미함 가운데 많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그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도, 우리의 잘됨이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으로, 여러분 편에서도 최선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실 때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시면서 그렇게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까지 그렇게 자라가시는 모든 남서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